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요.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대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이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일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때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같아진 적이 있죠. 그렇죠? 아, 내가 의인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은 바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구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아질 때 굉장히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여러분 감사했고 그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향하고 내 마음과 같아질 때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제 사람들이 피곤하고 어렵고 좀 고달픈 신앙이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그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같아지지 않을 때 그때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해는 다 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해는 다 갑니다.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따로 겉돌 때 꼭 물 위에 기름 뜨듯이 그렇게 이제 겉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연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이 틈을 타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 믿어도 뭐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를 점점 피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수양회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양회에 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자기 신앙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내가 좀 풀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충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걸 내 마음에서 정리해야 되겠다, 물론 부담스럽지만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아방주에 왜 안 들어갔어요? 홍수 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왜 안 들어갔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살림을 좀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농장도 정리해야 되고 과수원도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을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에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비 오면 후닥 뛰어 들어가지 뭐. 이제 그렇게 그 홍수가 내려온다는 말씀 앞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노아의 음성 앞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 신앙이 진짜 말씀과 맞는지 틀린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에이 뭐 그냥 신앙하고 있겠지 뭐, 이게 믿음이겠지,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님들도 이렇게 오전 시간에 밑에서 계속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표현하고, 또 내 마음에 어려웠던 것, 어두웠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야,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왔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이 될 줄로 알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왔던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든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매야, 형제, 있잖아, 내 마음이 이렇거든. 내 마음이 현재는 이래. 여기까지 내 마음이 지금 왔어. 형제가 볼 때는 어때? 자매가 볼 때는 어때?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때로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에게도 자주 나가서 우리가 하는 말로 쉽게 하면 이제 마음을 뭐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의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나 저런 말씀 다 알아. 아, 나도 저거 진짜 깨달은 적이 있어. 나도 마음 꺾은 적이 있어. 나도 나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역시 그런 병이 오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 이렇게 목사님 옆에 있다가 보면은 신앙의 어떤 간섭도 받고, 사실 뭐 형제 자매님들은 간섭 세게 안 받지만 사역자님들이 한번 받을 때는 오지게 받거든요. 에? 저도 여러분 목사님 옆에서 서울에서 만 10년을 살았습니다. 만 10년. 대단하죠? 누구 말대로 머리가 나쁜 건지 맷집이 센 건지 뭐 모르지만, 근데 이제 목사님 옆에 있다가 보면 참 이렇게 그 꾸중을 들을 때가 많아요. 뭐 월드캠프를 했는데 이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질 보고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 행사에 물질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리고 뭐 마이너스가 됐든지 좀 남았든지. 그러면 목사님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셔요. 뭘 하는데 그렇게 무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막 썼느냐고 그러고, 또 뭐 이거 너무 낭비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저들 편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갖고 업체도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쭉 보고를 하면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써야 될 곳에 썼네. 그런데 아낀 흔적은 없어. 이제 써야 될 때 썼지만 이제 아낀 흔적은 없다. 아, 우리가 마땅히 써야 될 때 쓴 것은 사실이지만 야, 이번에 물질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아꼈다. 진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그 참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자기 돈처럼 이렇게 알뜰하게 썼구나. 이런 이제 흔적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쓸 때 썼는데도 혼나요, 안 혼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자, 여러분들은 그냥 뭐 결론적으로 아 그래 우리가 교만해 거만해 그래 내가 좀 마음이 높아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로 마음이 높고 교만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진짜 몰라요. 저도 최근에 들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29년 차인데 1985년 4월 28일 날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내년이 되면 만 30년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 모르겠다. 야, 어떤 때는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했고,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때로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거나, 목사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이런 교제 앞에 나가면, 진짜 야 내가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진짜 방향이 달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봤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 그런 것도 다 비우면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구원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려면 비어 있어야 받아들이지 뭔가 채워져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목사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말 속에 삶 속에 어떤 일들 속에서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지금 들떴구나 높아졌구나 그러면 이제 막 간섭을 통해서 쭉 그런 마음을 이제 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신앙을 좀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나를 낮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 마음을 꺾고 비우고 바꾸고 이런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어떤 옵션이라는 것이 있죠. 기능이 있죠. 그래가지고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쫙 빠꾸 할 때 뒤에 무슨 어떤 물체가 있으면 알람이 삐삐삐삐삐 울려요 안 울려요? 알려주죠. 왜냐하면 자동차 내려서 이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각의 기능을 하나씩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유량계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막 기름통 막 뚜껑 열고 봅니까? 기름이 얼마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그 자동차 운전석 앞에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유량계, 온도계, 속도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이지는 왜 달아줬어요? 내가 확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동차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지를 내가 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러분 내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감각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 게이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자동차는 지금 이 기름을 가지고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킬로미터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 자체가 온전치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십계명에 열 가지 죄, 그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나오는데, 열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법이죠. 그죠? 그거 아십니까? 너무 기초라서 목사님 그건 복음반에서 하시는 거 뭐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양심상 느낄 수 있는 죄예요. 내 마음이 감각할 수 있는. 근데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 모양이다 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 그래,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 죄지, 이런 정도로 알지 실제 여러분 우리가 그걸 크게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죄를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뭐예요?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걸 진짜 증오하시고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이건 제1순위구나 죄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옳고 선한 생각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 여러분들이 막 까다로울 때가 있고, 뭐 특히 요즘 막 항상 악할 뿐이다 막 그거 듣기 좋아요, 막 아이 진짜 짜증나 그래요. 어? 뭐야? 그럼 우리는 막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악뿐이니까 막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 우리 세뇌시켜가지고 얽어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야, 우리는 막 항상 악하고 막 뭐 우리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니까 막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막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딱 오면, 마음에 그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 이제는 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내가 보는 거나 내가 결정하는 거나 이게 다 틀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전혀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놓은 그대로 가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슴푸레 이렇게 길을 아는 데는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참고를 할 뿐입니까? 아이고 이 내비게이션 역시 기계야. 가까운 길 있는데 병신같이, 그죠?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어슴풀의 길을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참고할 뿐이지 가까운 길이 있으면 내비게이션 무시해버리고 가요, 안 가요? 가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은 항상 이제 어디를 가르쳐 주냐면 제가 오는 길은 이렇게 전주에서 소양 인터체인지로 해가지고 지난 장수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라는 그 인터체인지로 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굉장히 길이 그 도로가 좋아요. 근데 이제 아니라는 곳에 오기 전에 그 잊어버렸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막 그 시내가를 따라서 경치는 좋은데 굉장히 꾸불꾸불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항상 그쪽을 가르쳐 줘요. 그럼 제가 거기까지 오다가 내비게이션 가르쳐 주는 그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길로 가버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기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우리 보기에 좋은 소견을 쫓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부딪혀 볼 때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세계대회를 앞두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제를 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이 선교사님들 진짜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 요즘 자주 뭐라 그래요? 71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새댁이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수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애 없으면 그냥 살으라고 교제만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즘 막 그런 이야기하면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고 그죠? 옛날에 막 다미선교회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불발로 끝나가지고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야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꼭 이랬었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 가까워 오실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삶도 좀 정돈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정리했습니까? 예? 이제 7년으로 정리했어요? 목사님은 정리해 가시더라고요. 실제요. 우리가 막 큰 땅을 사서 막 대학교도 하고 뭣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실제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잘 했어도 소독되지 않은 핀셋이나 여러분 메스나 아니면 가위나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염증이잖아요. 수술을 잘 했는데 염증 생겨버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폐혈증이 생겨서 여러분 썩어버리면 그 수술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수술하기 전에 다 손을 씻고 막 포비돈으로 막 범벅을 해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막 완벽하게 세균이 하나도 없이 살균된 가위나 메스나 여러분 그런 핀셋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데 야, 자는 말씀도 믿지만 자기 생각도 믿어 섞여 있어. 마음이 다 살균되지 않았어. 소독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아이고 내가 베드로를 쓰기는 아직 좀 그죠? 그래.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왔지만 아직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다 소독됐어요? 안 됐어요? 베드로가. 그죠? 아직 베드로의 마음에 살균되지 않은 자기 생각이나 기준이나 좋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한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진행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한 번 부인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어떤 생각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고운 살균이 된 거예요. 세 번 부인하면서 막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생각을 주장했던 것이 그죠? 예?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럽고 이야 진짜 예수님이 오늘 밤 세 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건방지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 막 그런 것들이 생각되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고 그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 일으켜보라고 하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살균되지 않은 생각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나도 일으키고 싶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는데 대롱대롱 매달아있으면 아이고 그 창피한 거 어떻게 감당해 그죠? 만약에 못 일어나면 만약에 진짜 그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믿음으로 했을 때 안 되고 자빠지면 막 그런 불안한 것, 염려하는 것, 장래를 걱정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있게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야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일으켜봐. 그때 그 음성 말고는 다른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 속에? 없었어요. 안 일어나도 왜 내가 그걸 책임져? 이 사람이 낫지 않아도 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어?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믿는 것이 있고 우리를 좋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틈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저도 있잖아요. 때때로 내가 복음 앞에 수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희생한 것도 있고 교회를 염려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진짜 내가 마음으로 싸워야 돼 이런 어떤 선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가 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세계대 이제 폐막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폐막식 이제 막 그 서울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도중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이번에 서울 폐막식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지역장 목사님들은 집으로 가지 마시고 의논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염려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교회가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교회사를 보면 사도행전 이후로 한때 복음에 확 일어났다가 그 복음을 가진 교회가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렸다. 디엘 무디 때도 그랬고 찰스 피니 때도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힘있게 진짜 교황에 맞서서 복음을 외치다가 40년 그냥 지나지 못하고 또 쓰러져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복음이 흐려져 버리고 쓰러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구원 받고 나니까 어때요? 야, 믿으면 구원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이 복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막 뭐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뭐 이단에 빠졌다는 등 그런 이야기 하려면 우리 집에 앞으로 발도 들이지 못하 뭐 말라고 하고 막 여러분들 그랬어도 그거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 안 됐잖아요. 뭐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 침뱉음 당하면 어때? 멸시당하면 어때?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여러분들이 복음만 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일으켜주시고 간증도 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되더라. 아,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았어.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고 예배당을 지을 때 내가 진짜 이렇게 분에 넘치는 작정도 했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아니야 이건 은혜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뭐 내가 한 것 뭐가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한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막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옆구리를 맞을 때가 있거든요. 저 홍 목사를 어떻게 다스리지? 야, 그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잘못됐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 여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우리 다 진짜 지금 심각합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안 가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여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들어줄 때는 그런 인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때 폭과 끊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진짜 저 홍 목사 어떻게 다스리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님 진짜 작년 한 이맘때도 내가 이제 막 어떤 나름대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사회지함들의 문제가 있을 때 막 그런 부분에 내가 이제 목소리를 막 높이고 막 이런 부분은 진짜 좀 고쳐야 돼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돼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건 자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선하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나보다 잘못한 사람 참 많은데 왜 목사님은 항상 나를 걸고 그러시지? 근데 이제 일단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름을 거론하셨으니까 아,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옆에 있는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다 실패하고 들어온 우리 박영주 목사님 있잖아요. 박영주 목사님 목사님 옆에서 마음도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있고 또 알고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날 이제 뭐 선교사님들 누구 하나 이제 교제해 주라고. 김성훈 목사님이 붙이는데 김 목사님 나는 지금 교제를 해줘야 될 게 아니고 내가 교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교회 이제 3층 지하실에 내려가서 박영주 목사하고 이제 좀 교제를 했어요. 내 마음에 나는 좀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문제도 있고 누구는 좀 이런 문제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좀 이런 것은 좀 교제가 되고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이런 부분에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박영주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박 목사님은 홍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은 좀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야. 위에 계셔서. 근데 홍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좀 쉽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이 홍 목사님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홍 목사님 마음에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을 딱 듣는데 그냥 다 끝났어요. 게임이. 아, 내가 지금 어떤 선악의 선악 간의 어떤 그런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있느냐. 근데 나는 좀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지, 나간 사람들이 막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일리도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아, 목사님도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 신령한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들이 있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뭐 그런 어떤 뭐 선악 간의 행위적인 어떤 문제를 고쳐라, 그걸 바꿔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더라고요. 진짜 믿음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막 그 고린도 교회에 뭐 음행하는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믿음으로 봤더라. 원래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 없는 자인데 무슨 또 누룩을 내어버려요, 그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깨끗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옛 성품, 그 묵은 누룩, 그걸 내어버려라. 그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이런 어떤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바울은 그런 일들 앞에서도 어떤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방향이 틀렸구나. 내가 그런 걸 보고 있었구나. 그런 선악 간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꼭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그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제가 이제 그 교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탁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저는 제 삶 속에서 내가 특별히 어떤 모나는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막 내가 목사님을 거스리거나 대적하거나 막 불신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저도 제 나름대로는 무난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성도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말대로 막 다 말아먹었다, 저 말아먹은 적도 없고. 근데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 무난하게 문제 없이 해 나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거 알겠습니까?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수준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막 나를 넘고 진짜 부담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어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로 여유를 가질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 뭐 작정 같은 거 해도 꼬박꼬박 난 동참을 했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어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그냥 해오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넘지 못하는 어떤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켰다.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거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먹을 수 없다고 골라내고 그 큰 약대는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치하고 행하고 있지 않는 그 죄 그건 가려졌다는 것이죠. 몇몇 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무난하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내가 내 삶에 이건 믿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신앙 아니다. 그냥 적당하게 생각을 따라 살고 있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뭐 수단이라고 하기는 뭐 좀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 따라 생각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묻혀져 지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의 끝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이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나와 같구나. 난 한 번도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여러분 그냥 뭐 적당히 하고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 나 이 정도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지금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베드로 써요 못 써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없어. 내가 너를 쓸 수 없어. 너는 네 어떤 그 한계까지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못하는 거야. 왜? 아직 네 마음에 죽지 않은 많은 관념과 생각과 어떤 너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해요 안 해요? 예? 왜? 내 나름대로 뭐 나도 그래도 이런 거 믿음으로 넘은 것도 있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도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넘은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뽑아버리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에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냈는데 뭔 삼켰어요? 약대는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외형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 행한 악이 뭔가? 하나님, 내가 행한 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는 남겼어요. 근데 그 남기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인이 그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뭘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이 됩니까? 예, 우리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모사라. 그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그걸 못 외웠는데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은 뭐래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권세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줬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면 그 주신 것을 다 버렸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은 버렸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에 받아들인 예수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기묘고 모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부분에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카운셀러, 그죠? 상담자, 기묘, 묘기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줬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있지. 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 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 내가 망할 수 없어. 내가 무너질 수 없어. 내가 죽을 수 없어.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당신이 범한 죄가 그거다. 당신이 범한 죄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니까 야 진짜 말씀을 다 버려버렸구나. 버려버렸구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을 수양회 때 집회 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줬어요. 우리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어떤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이었거든요.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삼성문화회관에 와가지고 목사님 집회 말씀을 듣는데 저도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막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막 썩어서 냄새나고 진짜 그 부패하고 죽어있는 나사로에서 나사회나 나오나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딱 듣는데 막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나오라고 하는 것 같더래요.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죠? 아,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를 지금 끄집어내시는구나. 나오라. 왜 너 거기서 나와? 나와. 그 죄와 사망에서 나와. 하고 막 자기를 막 끌어내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예? 전해주셨어요? 안 전해주셨어요? 나오라고. 너 네 생각에서 나와. 너 네 관념에서 나와. 너 네 경험에서 나와. 너 그 더러운 진짜 그 육신의 욕망에서 나와. 아,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제 어디에도 매이지 마. 너에게도 매이지 말고 형편에도 매이지 말고 생각에도 매이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너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살아. 말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그 말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그날 집회 때도 저한테 그런 교제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목사, 이거 쉬운 거야. 하나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고,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 쉬운 거야. 기분도 필요 없고, 감정도 필요 없고, 느낌도 필요 없어. 말씀 그대로야.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방진 거예요. 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산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를 분명히 봤어요.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한 7시 50분쯤 덜 이제 교회로 이제 출근하시는데 그 집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갖고 일부러 자리를 반대로 앉았죠.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서 그때 이제 한 4명 정도 이제 목사님들이 아침에 와 있었는데 홍 목사 왜 왔는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왔습니다. 분하고 그래서 그러고 안 그래. 자네 성경 가져왔어? 예, 성경 있는데요. 여기 앞에 펴놨거든. 혹시 자네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있는가? 예, 마태복음 성경 있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가짜 성경은 아니네. 그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봐. 제가 이제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읽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니 큼이라. 제가 이제 이거 읽었거든요. 그거 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지. 야, 오늘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야, 그래가지고 그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회하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게 방영이 됐을 때 막 목사님 막 밤새도록 억울해가지고 목사님 막 분해하시고 울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제 새벽녘에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시네. 그러면 내가 종인데 주인이 나보고 기뻐하고 즐거워라면 해야지. 내가 종인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하 그러셨다는 거죠. 자,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진짜.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읽어도 어때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야?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 처지와 형편에 맞을 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느낌과 이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야, 이건 뭐 어린애 귓밤 때려놓고 노래 부르라고 하는 식이지. 아이 때려놓고 노래 부르라면 여러분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근데 목사님은 진짜 그런 어떤 형편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당신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형편을 세우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믿는 거야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교만해가지고 어떤 형편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문제가 왔을 때 아 이건 안 맞아. 이건 이런 상황에 맞지 않아. 자,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읽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아만은 환자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의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왔는고? 예, 문둥병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처방전을 가르쳐줄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아이고 예. 여러분들 약국에 가지고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갖고 약 달라고 해서 주면은 이거 먹는다고 나아요? 그런 건방진 환자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받죠? 따져요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처방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달라들어요 안 달라들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작은 계집아이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어요. 예? 자, 여러분들 같으면 야 계집아이야 뭐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을 들으면 수가 그죠? 야 수가 진짜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 예 나아요 분명히 낫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막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 앞으로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뭐 왕 좀 만나고 가면 야야 나아가지고 오다가 만나도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여러분 급히 하루 빨리라도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선지자 앞에 가야 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서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한시가 급한데 한시가 야 언제 작은 계집아이가 왕이라고 했어 왕궁이라고 그랬어. 그런 적 없잖아.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시 그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메섹강, 그죠? 아마나와 바르바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내 나름대로였던 생각이나 기준을 갖고 있으면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계집아이가 분명히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했는데 희한하게 왕궁으로 가버려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다메섹강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말씀이 통과하면 변질돼요. 알겠습니까?
예.
변질돼요. 나름대로 신앙을 해버려요. 나름대로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있더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의 그 이야기예요. 아니 작은 계집아이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비 뭐 인공위성에다가 뭐 이렇게 뭐 GPS를 달아가지고 지금 나만이 가고 있는 걸 봤다고 해봐요. 알겠어요? 나만의 행적을 지금 감시 카메라로 추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작은 계집아이가 여러분 아람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우리 주인이 왜 왕궁으로 가지? 아, 내가 분명히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저리 가? 왜 저리 가?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문딩이는 문딩인데 아직 위치가 있어요. 그죠? 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촌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낳느니 왕궁에 가가지고 엘리사 불러서 대접받으면서 낳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위치가 있으면 자매님들끼리 교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네가 뭐다 교제를 해줘. 최소한 30년 넘은 사모님이 나오고 교제해줘야지. 일반교회 목사님들도 뭡니까? 마음의 위치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있는 사람은 위치를 찾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이는 문둥이인데도 위치가 있으니까 위치가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생각에 좋은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희한해요. 분명히.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때 교제해 줄 때, 야, 자네들은 내가 여기 시계라고 해서 줬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물안경이 된다는 거죠. 어? 시계라고 줬는데.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에 보면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가서 어때요? 어제 이렇게 복음 들으셨는데 죄가 확실하게 깨끗하게 씻어졌고 의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그러면 아니, 물론 제가 어제 말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자, 그 사람 벌써 생각하고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죠. 그죠? 아이고 이 사람 벌써 사탄이 틈탔구나. 또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충분하게 죄인이고 진짜 죄인에게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어떤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인간이라는 걸 충분히 가르쳐야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데 여러분 생각이 남아있고 관념이나 경험이 남아있는 사람은 섞여가지고 에이 그래도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회개해야 되고 이런 또 엉뚱한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에 분명하게 내 삶 속에서 나는 나를 본 적이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 썩었고 부패했고 무능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을 세우고 싶지 내 생각을 들이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막 그날 저녁에 억울하고 분하고 막 정말 고통스럽고 근데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 예? 하나님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형편인데요? 이런 상황인데요?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종인데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 해야 되죠.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세우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여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교회 편에서 싸운 사람이야. 함께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진짜 같이 했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때 진짜 새벽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갈 때 어떻게 도적질했냐면 재판을 받으러 딱 나오는데 압살롬이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네가 맞아. 네가 옳아. 그죠? 그것 딱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통째로 여러분 마음을 다 사단에게 도적질당해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 다 사탄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다는 그건 사탄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도적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도적질에 갈 때 어떻게 도적질에 가요? 네가 맞아. 네가 오라. 네가 선해. 네가 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나만 장관이 문둥이지만 장관이라는 높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은 계집아이가 왕궁으로 가라고 한 적도 없는 왕에게로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분명히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십시오. 근데 왕궁으로 가고 선지자가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근데 뭐예요? 다메섹강을 그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더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믿으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생각을 따라가요. 말씀 듣고 삶은 생각으로 살아버리고 말씀 듣고 또 내려가서는 또 경험 따라 그죠? 분위기 따라 가버리고 분명히 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내 좋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 아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면 바로 죽는데 썩어서 죽는데 종들이 그걸 보면서 막았잖아요. 내 아버지여, 옛날에는 주인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맞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진짜 건방졌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판단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했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높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무익한 사람인데도 사단이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을 또 높이고 신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참 그렇게 여러분 끌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회 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 옳고 선한 나름대로 바르다고 해왔고 해왔다는 그런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조율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아지면서 힘있게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